예. 레위기 보상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제사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바치고 속죄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그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죄를 실수를 한 그 상대방에게도 그에 합당한 그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이중적인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성사 정신에도 그대로 부합된다. 고해 성사에서 성사를 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구약처럼 물질적인 걸 뭘 이걸 해라를 교회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율적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보상입니까? 바로 너도 남을 용서하라라는 보상입니다. 예, 그 보상, 그런 보상의 관념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근데 보상제사의 그 한계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제사를 바칠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런 제사로 네가 속죄를 받을 수는 없어. 받을 벌 다 받고 제사 바칩니다.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태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뭐 사형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이 위기를 보면 그런 자기 갚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왜 이렇게 도느냐? 상당히 그 속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제사도 제사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해결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권력자들이 제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사 때 제물만 가져와서 황소 한 마리 가져와서 뭐 10명, 20명을 다 죽이고 와서도 황소 한 마리 바쳐서 제사를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네가 10명 죽여도 황소 한 마리 바치면 돼 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죽을 수 있고 사형을 받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권력가나 재물가는 황소 한 마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10명을 똑같이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신명의 그 이 레위기에서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속죄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도록,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기 착한 일을 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고 하느님의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 신학을 종교적으로, 그 제의적으로 지키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사로 악한 일을 한 인간이 제사만 바치고 빠져나간다 절대로 안 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고, 벌을 받아야지만이 이 구약의 신학, 신명기 신학, 상선벌학의 신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빠져나가 버리면 그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면 신명기 신학에 구멍이 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그러면 하여튼 뭐 죄만 지으면 이 벌을 갖다가 꼬박꼬박 다 받으면 중간에 다 사형 받고 다 죽지 누가 살아남겠나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신학의 한계라는 게, 설명은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뭔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그렇다의 단어를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는 신명기 신학의 명제는, 당위 명제는 마땅한 듯 보이지만, 동시에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명제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돈 많이 갖고 있고 자식 많이 거느리고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많이, 착한 사람의 명제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보고요. 이게 복을 많이 받은 이가 근데 항상 선한 사람일 수 없죠. 그 세상 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때가 있죠. 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보이잖아요. 오렴풋하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신명기 신학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순, 그 어려움이 구약의 그 이야기 내내, 구약 성서의 흐름 내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저 소돔을 벌하시는데 그 소돔에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벌하시겠냐고. 아니, 의인이 30명 있으면 벌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신명기 신학의 창세기 때부터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어쨌든 지나가게 되죠. 여튼 이 구약의 속죄의 불가능성, 레위기의 법전으로 봤을 때는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 빼고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형을 받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속죄의 불가능성, 이 오로지 벌을 통해서만 속죄할 수 있는 구약의 경직성은 이제 복음에 와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 자잔한 뭐 이런 일상의 죄들 뭐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표현을 하면 그런 죄야 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받는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좀 강력한 죄.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다. 근데 그 누군가가 단지 회개해서 그 용서를 받는다. 그 사람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용서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이 신약 복음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게 무거우면서도 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쉽지 않아서 지금 버벅이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써놓고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그런 용서가 아니라 구약의 상선벌학의 신학, 신명기 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네. 복수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짓는다. 근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 뭐 자기 손가락 하나 잘렸으면 가서 내 손가락 하나 잘렸더라도 나의 손가락을 자른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게 그 레위기 이전의 그런 정의의 모습이라면 이제 구약의 레위기는 그런 근동의 그런 복수법의 영향을 받아서 어지간하면 동태복수법. 내 손가락 하나를 잘랐으면 니도 손가락 하나 자르고 니가 내 눈알 하나 뽑았으면 나도 니 눈알 하나를 뽑겠다. 이게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일보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는 내 눈알 하나를 뽑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가 아 그건 좀 심하다라는 각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태복수법까지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라는 것이 인간 사회를, 인간 공동체를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를 사람들은 그 복수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느낀 거죠.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것. 신명기 신학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건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수의 신학, 이 복수의 신학에서 사람들은 회의감을 계속 느낀 거죠. 그때의 그런 회의감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인간에게는 용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끝없는 복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눈을 누가 뽑아서 그 사람 눈을 뽑아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다시금 나에게 와서 내 눈을 또 뽑으려고 들겠죠. 그럼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내 눈을 뽑은 다른 사람 눈을 가서 또 뽑고 그러면 다 뭐 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런 인간사회의 복수의 악순환은 아무리 동태라고 하더라도 그게 동태의 복수법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사회를 인간적이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게 이제 권력으로 짓누르게 되는 거죠. 권력자는 가서 누군가의 눈알을 뽑더라도 그 사람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 사람의 눈을 못 뽑게 되죠. 그런 어떤 권력의 법칙으로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이건 이제 불합리한 게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이라서 남의 눈을 뽑고도 자기 눈을 보호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 눈마저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불합리도 여기서는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신학은 뭐 좀 있게 표현해서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상선보락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상선보락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복수의 신학입니다. 예. 정의의 하느님이라고 물론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신학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복수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마지막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구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오면서 그 인간적인 한계의 막바지에 거의 끝까지 온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를 갖다 끊어내려고 해도 복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동태복수법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사회 모순과 모순이 계속 더해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서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복수를 안 하는 거다. 예. 용서라는 게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면 사실은 첫 번째 용서는 일단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식을 떠나서 일단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안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용서의 시작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용서 그러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네가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단순하지 않은 게 그 회개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네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뭐 이를테면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죽인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회개 속에서 용서 받음을 통해 자기 용서는 챙길지언정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용서는 사실 챙길지언정 그 용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게 용서하고 내 용서를 확장시키는 그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이를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죽임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거거든요. 그 욕망을 채운 그 복수의 어떤 그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죄는 뭐 죽이고 자식을 넘어서 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기적에 가까운 이유가 되죠. 어쨌든 지간에 그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하느님만 계시고 같이 기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말씀드리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뭐 용서만 회개마음은 다 용서받으면 세상 살기 쉽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해상사만 보러 들어오셔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고해상사도 어려운데 살면서 내가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그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지 사실 고해상사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복수를 구약 성경의 복수의 신학은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구약 성경의 신학은 복수의 신학입니다. 신명기 그럴싸하게 신학적으로 신명기 신학 상선보락의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수의 신학입니다. 네,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용서라는 걸로 완전히 바꾸셨는데 그 용서가 어쩌면 복수보다 더 어렵다는 거. 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한 복수의 길. 예. 복수라는 얘기를 꼭 쓴다면 진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게 복수다라는 거죠. 그거 뭐 다른 말로 뭡니까? 나를 죽이면 그죠? 살 것이고 이를 살리고자 하면 넌 죽는다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사실 이 복수를 안 하는 게 복수다라는 말은 거의 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복수의 신학을 완전히 대체하는 하늘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용서를 내가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구약의 정의로운 하느님 이전에 무서운 이방신들의 세계에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만 바치면 끝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 종교 안에서도 그런 흔적은 지금도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무속 신앙들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군만 한 판 잘 벌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겁니다. 용사하고 자식으로 떠나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굿 한 판 하고 나면 뭐 내 마음, 영어리 이런 게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굿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빚은 면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하느님 이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제사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 하지만 레위기에서는 정의로운 하느님의 영역 안에 들어선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을 제사만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계를 얘기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일보였던 것도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부분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제사만 바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표현해라. 안 될 때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때는 죽음으로라도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은 그렇지만 결국 제사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이후에 유다교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이런 제사를 다시금 애용하기 시작하죠.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100명 죽여놓고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이런 게 다시금 또 재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얻는 모습을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죠. 결국 유다교는 이전에 가난 종교의 모습, 무서운 하느님 모습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왕정시대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구약 성서를 읽으시면서 열왕기 역대기 특히나 사무엘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 속에서 후퇴하는 정의로운 하느님에서 무서운 하느님을 후퇴하는 이 후퇴의 신학을 이제는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길게 어찌 보면 레위기 이 책의 중심 이야기고 또한 구약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신명기 신학은 복수의 신학이다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